아,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혁 씨도 꽃제비 출신 탈북자하고 꽃제비에 네네. 대한 책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꽃제비라는 것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네. 간단히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꽃제비란 북한 사회 내에서 통제받지 않는 집단이라고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사실상 모든 북한 주민들은 통제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을 버리고 공장과 학교를 버리고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살아갔을 때 이러한 통제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벗어났을 경우에는 결국에 불황생활이나 혹은 방랑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이들을 전체적으로 꽃제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그러면 이 탈북한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이 꽃제비들인가요?
네,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이 탈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다 나이대들이 굉장히 어립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사회 내에서 꽃제비 생활로 연명을 하다가 그것마저도 이제 굉장히 어렵거나 혹은 주변에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꽃제비들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중국을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 국경 지역에 가면은 이제 북한에서도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 와서도 이제 꽃제비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살기가 무척 어려울 텐데 중국에서 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넘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이제 농장밭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장밭에 이제 경비를 서는 일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농장밭에서 먹을 걸 해결하고 산 속에 들어가서 작은 이제 오두막이나 그런 걸 지어놓고 숨어 사는 거죠.
네.
초창기에 이제 꽃제비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운 좋게 이제 중국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재워주고 먹여주면 그 대신에 일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꽃제비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이제 중국 시장이나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이제 연변 지역에 이제 나가서 그 돈을 구걸하거나 혹은 음식을 구걸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네. 이번에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사건이 터지면서 이 탈북 루트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이런 네. 그 탈북자들이 이용하는 그 탈북 루트로 이 라오스가 네. 많이 그 택하는 방법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라오스를 통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오스를 통해서 캄보디아나 태국 이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중국에서 바로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요. 크게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북방 루트와 이제 남방 루트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북방 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하고요. 이동 과정에서 이제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남방의 경우에는 좀 더 장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좀 이제 그렇게 좀 위험도가 조금 낮은 편이죠.
네.
약간 좀 안정성이 약간 그나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을 이제 많이 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김혁 씨도 탈북 전에 네. 북중 국경을 넘나들면서 네. 이 당국에 붙잡혔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고초를 네. 겪으셨습니까?
사실 이제 넘어 다니는 과정에서 잡혔을 때는 가장 먼저 이제 군인들한테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제 군인들한테서 1차적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 군인들이 보위부로 발송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위부에 가서 1차 그 이제 형사법의 기준을 두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폭행이나 그다음에 폭언이나 그다음에 이제 엄청난 이제 고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보위부에서 하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두 달 새 무려 100회 동안 이제 중국을 넘어갔다 왔다 할 정도로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프고 그 맞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언제 갔냐 하면은 내일 갔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힘든 고문을 당하게 되죠.
이번에 붙잡혀간 9명도 그런 고문을 네.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이제 보위부 내에는 이제 반탐가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반탐가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은 이제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 혹은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을 때 이제 넘겨지는 곳인데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이 친구들이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폭행을 가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오히려 제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이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가령 외국 네. 당국에 접근을 해서 외국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이가 네. 어려서 그 선뜻 그 받아줄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인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그 망명 의사를 밝히게 됩니까?
사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유엔 가입 국가에 이제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 라오스 같은 경우도 유엔 가입국이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라오스 국가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무역 관계에서는 이제 라오스하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래서 청소년들의 경우에 이런 데를 갔을 때는 사실 잘못할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청소년들 경우에는 이제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만 18세 이하의 경우에는 넘어오기가 힘듭니다.
네.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브로커들도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에 넘겨졌을 때 바로 정착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정착금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브로커들이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미성년자들일 경우에는 정착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찌 보면은 탈출해서 굉장히 어렵죠.
이번에 라오스 정부가 미성년자의 정치적 망명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 이거는 어찌 보면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라오스 정부에서 이제 고위 관료가 이제 당시에 북한을 방문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꼬치비 문제가 터졌으니까 이 친구들을 당연히 이제 북한의 하나의 어떤 이제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도로 이제 이 꼬치비들을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근데 이제 저는 라오스가 유엔 난민협약을 일단 위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동권리협약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 위반한 처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난민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려져 보냈을 때 박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을 절대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국제난민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혹은 미성년자는 정치적인 망명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거죠.
네. 자,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자 김혁 씨와 함께 탈북 청소년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